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인애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대부분 배려를 기대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성은 모든 진정한 공동체와 교제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 아름답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번역가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충성, 언약의 충성, 사랑의 친절, 확고한 사랑, 변함없는 헌신, 친절, 자비로운 사랑 등으로 용어를 표현합니다. 결국 이 헤세드는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정의는 사회에서는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억압받는 자들, 약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막아야 했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지어짜는 자들을 법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을 정의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의인데요. 공의는 의로움, 옳음,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 옳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공의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고 핍박받고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죄악을 저지르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이후에 또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 사랑해 주시지 않나요? 왜 심판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옳으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옳으시기에 그 옳은 방향은 결국 구원을 이루시기에 사랑, 정의, 공의는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 지혜를 사용했으며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눌러 짓밟았고 마지막으로 부로 그들의 부를 가지고 없는 자들을 것들을 착취하고 아사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에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었기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부,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함께 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현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부와 그들의 힘으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했던 것,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여러분 그 현실이 과연 예레미야 때만 있었을까요?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하고. 교회는 어떤가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악하고 짓밟고 연약한 모습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가장, 그런 교회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부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러분, 사진 한 장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집트 벽화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돈을 주고 장례식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함께 애도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는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현장에 와서 큰 소리로 통곡하고 옷을 찢고 먼지를 뿌렸습니다. 장례식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고 또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 딸들에게도 애곡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심지어 각기 이웃들에게도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함께 울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이 현장이, 이스라엘의 현장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장례식과 멸망하는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의 나라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나라를 향하여 심판을 외치면서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고 나는 살 것이 하면서 웃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고난으로, 그리고 망해가는 그들의 친구, 그의 이웃, 그의 나라를 보며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그런 나라를 보며 통곡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함께 울기를 원했고 함께 통곡하길 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우리의 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 가장 첫 번째는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저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라고, 교회는 교회대로 운영되라고 내려놓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려와, 이 자리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코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세우고, 다시 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이 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이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주목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들의 눈물, 기도, 찬양 너무 보기 좋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불이 꺼진 그곳에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천방지축입니다. 중학생들,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삼일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만 애통하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떠미는 것 아니라 함께 울며 함께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 아니 여러분들이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망해가는, 심판당하는 그 나라를 보며 애통하지 않을 때, 돈을 주고서라도 사오는 그들을 지혜 있다 말하는 그 여인들을 두고 하나님의 눈물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애통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소망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